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누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탄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던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하던 시절에 아이들이 성경을 조금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성경 각 권을 한 줄로 요약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성경을 이해해서 참 효과가 좋았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집트 탈출해서 시내산 도착하는 책, 이 책이 출애굽기야 하니까 아 그렇구나 또 잘 이해하더라고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서 남쪽하고 북쪽 정복하는 책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또 쉽게 또 이해하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룻기를 또 어떻게 요약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룻기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룻기는 룻과 보아스의 러브스토리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룻기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요, 여기에는요, 다른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이 여기 없더라고요. 어떤 게 없을까요? 다른 구약 성경들을 보면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나요?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고 그랬더니 심판받고 멸망하는 그 이야기들이 다른 구약에는 가득합니다. 그런데 룻기는 톤이 달라요. 정말 말 그대로 러브 스토리입니다. 단순히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뭐 아름다운 사랑을 했더라 이런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책 전체에 따스한 온기가 흘러 넘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몇 주 전 주일 설교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소개해 주셨어요. 워낙 또 많이 듣는 단어죠. 그런데 이 헤세드 무슨 뜻일까요? 인애, 사랑, 자비라는 뜻으로 저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헤세드란 단어가 룻의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룻기 전체에 세 번 등장하는데요. 가장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 등장하게 됩니다. 헤세드가 처음에 나오는 데가 언제냐면요. 1장에 나오미의 사랑을 표현할 때 등장을 하는데요. 1장에서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자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오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며느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지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8절인데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에서 선대하다라는 게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한 몸만 생각한다면 혼자 가는 것보다 어찌 보면 두 며느리 나랑 같이 가서 내 수종도 좀 들고 나를 힘들지 않게 나를 좀 보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두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1장 이 헤세드란 단어 안에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자신의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도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헤세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헤세드는 어디 등장하냐면요. 2장에 등장해요. 누구에게 등장하냐면요. 보아스의 헤세드로 등장합니다. 룻기 2장 20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줍게 하고요. 또 환대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2장 20절인데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헤세드가 어디 쓰였을 것 같으실까요? 여기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에서 은혜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보아스는 그의 삶 가운데 헤세드가 흘러 넘쳤던 사람입니다.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이렇게 유력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로에는 기뽀르 하일이라고 되어 있다고 소개를 했었죠. 직역하면 뭐 재산이 많은 용사다라고 하지만 어색한 표현이죠. 더 적합한 표현은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또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모세 시대 율법에는 이렇게 땅에 떨어진 이삭들을 줍지 못하게 했었어요. 지주들이.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서 먹을 수 있게 하려 함이었었지만 당대 사사 시대에는 이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욕심들이 흘러 넘치는 거죠. 바닥에 있는 것을 줍지 않는 것들이 아깝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게 당대의 분위기였었었는데 보아스는 달랐죠. 삶의 헤세드가 흘러넘치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인애와 자비가 흘러넘치니까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서 먹을 수 있게 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뿐만 아니라 보아스도 헤세드가 흘러넘쳤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누구의 헤세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룻의 헤세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룻에게 보아스가 3장 10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내가 베푼 이내, 그러니까 룻이 베푼 이내를 말할 때 이 이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룻의 헤세드는 무엇일까요? 보아스가 말한 것처럼 젊은 여인이면 당연히 자기 또래 젊은 남성과 혼인하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도 자신의 가문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버지뻘 되는 보아스와 결혼하겠다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보아스가 좋아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과 자신의 그 가문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제가 아까 따뜻한 마음이 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핵심으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세 번 쓰이는데 그 단어가 모두 룻기의 주요 인물인 나오미, 룻, 보아스에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악역이 없어요. 세 명의 주인공 모두가 다 헤세드가 흘러넘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룻기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따뜻한 헤세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깨어짐들이 회복되고 모든 절망과 낙담이 싸매어지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에게 참된 헤세드를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보아스와 룻의 가문을 통해서 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러했으면 좋겠다, 이런 헤세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품게 됩니다. 나오미는 나오미 나름의 헤세드가 있었고요. 또 보아스는 보아스 나름의 헤세드가 있었고 룻은 룻 나름의 헤세드가 있었던 것처럼 각자의 헤세드가 모여서 따뜻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 룻기와 같은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하게 됩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제 개인에게 주신 소망이기도 한데요. 이 꿈을 우리 교회에서 점점 더 강하게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처음 10년 전에 와서 사역을 했었던 부서가 여기 본당 4층에 가보면 주일학교 예배실이 있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작은 공간인데 애들이 그때 성도 1만 성도 파송 전이니까 200명 정도 바글바글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거의 뭐 7년을 사역을 했었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소년부 5학년, 6학년 아이들과 사역했던 시간들은 제게 굉장히 보석 같은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선 제 마음에도 헤세드가 있었어요. 사실 고백하면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었거든요. 그 아이들의 그 개념 없음과 그 무리함과 이런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되니까 애들이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 아이들만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만 아이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저도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도 저를 헤세드로 대해주더라고요. 어린이 사역 3년 차 때 우리 교회로 왔으니 아직 뭐 경험도 많지 않고 여물지 않을 때 우리 교회로 왔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마음 활짝 열고 사랑해주는 것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꼭 뒤에 와서 제 주변에서 4명, 5명이 말을 걸려고 이렇게 맴돌아요. 친한 척하고 싶은 거죠. 관심의 마음인 거죠. 토요일 날 이제 아이들 찬양팀 연습을 드림센터에서 할 때가 있는데요. 가면요. 애들 지금 연습할 시간이겠구나 생각이 나서 애들 보고 싶어서 살짝 뒤에 가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뒤에서 숨어서 구경하고 있으면 연습하다가 한 명이 목사님이다 하면 연습하다가 애들이 우르르 저한테 뛰어와요. 연습에 방해가 돼서 미안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저를 보면서 해맑게 뛰어오면서 웃는 그 아이들의 얼굴은 지금도 제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사랑했던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저를 사랑해주는 그 느낌도 되게 좋더라고요. 서로의 헤세드가 증폭이 되는 거죠.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함께 썼던 교사 공동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초보 사역자였으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이렇게 서투른 게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한 분도 저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뭐 잘못을 지적하거나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주셨던 것 같아요.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목사님이 언젠간 감을 잡으시겠지 오래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선생님들을 참 많이 사랑했지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소년부 사역의 한 7년을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제 인생에 다시 없을지도 모르는 참 뜨거운 헤세드 사랑을 경험한 시간들을 보냈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느 공동체를 세워가든지 이와 같은 공동체를 세워가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다시 돌아오고 헤세드가 선순환이 되는 한 사람만 헤세드를 일방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헤세드가 순환이 되는 공동체 마치 룻기에서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이 각자의 헤세드가 선순환이 되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아름다운 헤세드를 낳은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의 헤세드가 버무려지고 어우러지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어느 공동체를 만나든지 그 공동체가 그 헤세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매 학기 순장반 개강할 때마다 우리 순장님들께 이 이야기를 나누어요. 우리 순장님들, 우리 교구 순장반은 이 서로 사랑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이 다시 돌아오는 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애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헤세드를 흘려보내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내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책임과 인애를 다하는 것,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즉각적일 수 있는 적용일 것 같습니다. 먼 훗날 이 일들을 실천하기를 미뤄두지 마시고 이 예배당을 벗어나면서 적용거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우리 남편, 우리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또 함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그들에게 대해야 할 책임들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베푸는 것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무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때 일어나는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죄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가 싫어지면 어떤 죄들이 생기냐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이런 익숙한 죄의 이름들이 나오다가요. 쭉 보다가 31절에 흥미로운 단어가 나와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 무정하다라는 게 큰 죄인 것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택이 아닌 것이죠.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정한 것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정하다라는 게 뭘까요? ESV 성경에서는요. heartless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것이 무정한 자,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헤세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적용,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무정한 자가 되지 말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지 헤아려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락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응원하고 있다고 연락도 주고 또 마음에 담은 선물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또 마음의 넉넉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의 헤세드를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룻기 3장을 살펴보면서 룻기를 관통하는 헤세드란 단어를 살펴봅니다.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헤세드가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넘쳐서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처럼 나와 우리 공동체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헤세드가 흘러넘치는 그 인애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 출발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정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헤세드 사랑을 넉넉히 흘려보내는 관심 갖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함께 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헤세드 책임과 인내를 다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무정한 자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헤세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헤세드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견고한 사랑, 흔들림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헤세드 사랑을 흘려보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자비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헤세드가 서로의 서로의 헤세드를 만나 함께 어우러지는 그 사랑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지금 시기와 아버지 분노와 아버지 분열과 아버지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헤세드 사랑이 필요한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비와 인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려보내신 그 헤세드 사랑이 나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비판하기를 잠시 잠깐 멈추고 아버지 서로를 손가락질하기를 잠시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마음으로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과 서로를 향해 아버지가 관심 갖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공동체 주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생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으로, 아버지 서로를 포용하고 품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이 아픔의 시대, 이 분열의 시대, 이 괴로움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괴로움과 그들의 눈물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그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그들의 아픔들을 고쳐주시고